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신개념 소통방송 원보가 중계. 제가 요 며칠 광고를 안 했더니 SNS에 이 원보가 중계 해시태그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도 뉴스가 됩니다. 제가 콕 찍어드리죠. 자, 결혼 날짜는 슬슬 다가오는데 아직 멋진 프로포즈를 못했다. 이러다 평생 후회할 것 같다. 평생 잡혀 살 것 같다. 지금 당장 원보가 중계 해시태그 멋진 프로포즈 올려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계셔도 한 번만 보신 분들은 없다는 바로 그 화제의 영상. 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명 관짝소년단의 관짝춤 바로 이거죠. 네, 2017년 영국 BBC에 소개된 아프리카 가나의 상조의 직원들의 저 흥겨운 춤사위. 언뜻 보면 섬뜩하지만 깊은 뜻이 있다죠. 슬픔 속에 고인을 보내면 신뢰다 해서 가나에서는 저렇게 축제처럼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가나 상조의 직원들 영상이 워낙 저게 충격적이어서 SNS를 타고 전 세계에 시쳇말로 이 짤들이 퍼지면서 글로벌 스타가 됐다죠. 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이색 졸업사진으로 항상 화제를 몰고 오는 의정부 고등학교. 자, 바로 이 관짝소년단 패러디한 졸업사진을 찍어 저렇게 올린 겁니다. 자, 딱 봐도 아까 그 가나 상조의 직원들 흉내를 낸 것 같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츄리 씨가 속이 상했던 겁니다. 이 장례식을 따라해서 아니죠. 얼굴을 검게 칠하는 이른바 블랙페이스 분장. 이 블랙페이스 외국에선 거의 금기시 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들어오기 전까지 오츄리 씨한테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받질 않더군요. 자, 인스타그램에 몇 마디를 적어놨던데 흑인들 입장에서 그런 게 너무 불쾌하다. 굳이 얼굴 색칠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더군요. 자, 오츄리 씨 이런 반응 놓고 인터넷에선 지금 뭐 갑론을박입니다. 특히 이 관짝소년단의 리더 이 벤자민 아이두 씨 얼굴을 검게 칠한 외국인들 게시물에도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런 패러디를 딱히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오츄리 씨가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도 뭐 신중해서 나쁠 거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전에 그 시커먼스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이봉원 장준석 씨가 뭐 시커먼스 뭐 이런 거 했던 거 말이죠. 그 개그를 보면서 포복절도 했던 일 지금 생각해도 약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으니 말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곡괭이를 든 남자에게 뚫린 이 KBS 소식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렇게 황정민 나와 하는 소리와 함께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자, 저 하얀 셔츠를 입은 남성들이 현장을 쭉 저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글쎄요. 펜스 바깥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말이죠. 자, 저 곡괭이를 든 남자가 저렇게 나타나니까 오히려 주변 남성들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계속 황정민 나와 하고 있고 말이죠. 이후 저렇게 곡괭이를 건네받아서 한쪽에 세워놓고 자, 여기서 황정민, 그 배우 황정민 씨가 아닌 KBS 아나운서 바로 저 시간에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던 그 황정민 씨였는데 저 와장창 유리 깨진 소리가 라디오 방송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정도였습니다. 천만다행 다친 사람도 없었고 이 황 씨도 자리를 피해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만 논란은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KBS 3노조 등등 이 내부에서조차 뭔 방송국 경비가 이렇게 허술하냐 이런 비판이 컸더랬죠. 그러자 오늘 KBS 입장문을 내고 추가 불상사 예방을 위해서 난동자를 자극하지 않고 제압을 한 후에 경찰에 넘겼다. 전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 했습니다. 조금 전 그 남성 곡괭이를 든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KBS가 말이죠. 이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이죠. 가급이 뭐냐? 청와대, 국회, 국방부,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가 가급 시설입니다. 자, 그런 곳이 곡괭이를 든 남자에게 유리가 와장창 할 때까지 뚫렸다. 글쎄요,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사이로 빨간 우비를 입고 노를 젓는 한 사람이 보이시죠? 급하게 카누를 타고 이렇게 자동차를 앞질러서 갑니다. 어제 중국 저장성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자 노를 저어서 의사가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의사는 속도를 내기 어려워서 10분 지각했다면서도 3명이 일하는 작은 병원인데 다른 2명이 멀리 살아서 차마 안 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조각상 발끝에 기대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다가 뭔가를 발견했는지 주웠다가 다시 내려놓고 주위를 좀 서성이는 듯하죠. 사흘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이탈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나폴레옹의 여동생을 빚어낸 212년 된 이 조각상의 발가락을 누군가 사진을 찍다가 부러뜨려서 경찰이 찾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상황이 CCTV에 이렇게 딱 찍힌 겁니다. 붙잡힌 오스트리아 국적의 이 사람은 조각상이 부서진지 몰랐다고 발뺌을 하다가 이탈리아 경찰이 이 영상을 보여주자 박물관 측에 복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의 더 이상의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구독자 26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찌양이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아무런 표시 없이 방송을 했다는 논란이 일던 상황이었는데요. 찌양은 일부 영상에서 이런 뒷광고를 한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유튜버들에게까지 악플을 다는 행동을 멈춰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논란이 연예인이나 스타일리스트, 소셜미디어 스타들에게도 있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돈을 받거나 어떤 대가나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콘텐츠에 명확하게 써놔야 합니다. 네, 너겟을 자르는데 그 속에 파란색 물질이 뭔가 들어있죠. 영국의 한 맥도날드에서 판 너겟에서 마스크로 보이는 이 물질이 나왔다고 BBC가 현지 시간 5일에 보도했습니다. 아버지가 6살 딸에게 너겟을 먹이던 중에 딸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입에서 너겟과 함께 이 수술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온 겁니다. 맥도날드 측은 공급업체와 전면적인 조사를 벌였고 해당 제품을 일단 팔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춘천 의암댐의 선박 전복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연결할 때 밤 9시에 오늘 수색이 끝난다고 했는데요. 지금 9시가 되려면 약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조승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지금 9시가 다 됐는데요. 그러면 수색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8시 59분, 그러니까 1분 뒤에 이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이 인력 900여 명과 보트 21대를 포함해서 장비 100여 대, 그리고 헬기 7대가 투입돼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후에 실종자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구명조끼를 하나 발견하긴 했지만 기다리던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북한강은 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상류 댐들이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높고 또 유속도 무척 빠릅니다. 그래서 물도 탁해서 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오늘 물속 수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강에 수색 보트를 띄웠지만 그마저도 유속이 약한 강변 쪽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소방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탐조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수색대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이용해서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색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2차 사고의 위험도 높아서 오늘 야간 수색은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내일 수색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내일 2일차 수색은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오늘 수색 범위가 이 사고 장소 인근이었던 의암댐에서부터 하류 청평댐까지였는데요. 팔당댐까지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인원도 오늘보다 늘어납니다. 경찰과 소방은 물론이고 군인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 1,000명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트도 오늘보다 10대 이상 더 동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강물 유속이 줄어들지 않는 한 오늘과 마찬가지로 유속이 약한 강변 쪽에서 제한적인 수색 작업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내일도 애타는 심정으로 이곳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는 가족들을 위한 숙소를 이곳 현장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가족들에게 1대1 심리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오늘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다면서 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단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가 쓴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글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다 지웠습니다. MBC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기 전 고위 공직자가 보도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직자가 방송을 관장하는 인사라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란 관측과 함께 이른바 검언 유착 보도에 대한 의혹도 커졌습니다. 한 위원장과 권 변호사는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당 보도 전에 권 변호사와 통화했던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선 겁니다. 통화 자체도 검언 유착 의혹 보도 관련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나오자 권 변호사가 다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통화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도 전 통화 주장은 철회하면서도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다시 기자들을 만나 아는 변호사와 검찰 강압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초 글을 지우며 사안을 덮으려 했던 권 변호사도 취재와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감사원은 최근까지도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JTBC에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감사를 넓히는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소위 뭐 탈원전 정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의 당부에 관한.
하지만 지난달 추가 조사를 받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JTBC에 관련 없는 질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말 탈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세운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에 대해 지나치게 물었다는 겁니다. 공직자는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답을 끌어낸 뒤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가장 저렴한데 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수행 때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지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관이 의도를 갖고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 측은 백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관련 없는 질문을 하진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어학원 강사들이 있습니다. 한 국립대가 몇 년째 이 강사들에게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일한 일터에서 갑자기 내쫓긴 강사들이 늘었고 이건 부당해고라는 법적 판단도 나왔지만 학교는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강원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지난 1일 10년 가까이 일했던 일터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해고입니다. 지난 2018년 해고됐다 법적 싸움 끝에 겨우 복직했는데 학교가 이번엔 4년 전 일을 꺼내 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애초에 받았을 때도 해고는 없었고 다 뭐 경고나 아니면 감봉 정도였거든요.
함께 해고됐다 겨우 복직한 강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계절마다 계약서를 쓰는 구조. 언제든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내밀지 않는다면 피해 강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잔혹하고 힘든 과정이죠.
지난 2년간 강사 4명이 해고될 당시 학교는 갑작스레 바뀐 자격 요건을 들며 몇 년간 일한 강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은 모두 부당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학교가 낸 소송,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바뀐 뒤에도 강사들이 6차례나 계약한 걸 감안하면 이 근로관계가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이미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또 2년 이상 일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학교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강사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래온 과정을 좀 충실하게 증명을 해서 인정받고자 했고 준비서면을 직접.
강사들은 여전히 3개월짜리 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는 와중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만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JTBC 오유정입니다.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큰 규모에서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의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네, 임진강 최북단 군남댐의 수위가 어제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역시 비가 많이 온 북한이 댐의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낸 영향입니다. 미리 통보조차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를 막을 방법은 없을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우리 군남댐이 북한의 한강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
네, 임진강은 남과 북의 공유하천입니다. 네.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황해도에 한강댐이 있는데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 3억 5천만 톤 정도입니다. 여기서 물을 보내면 7, 8시간 후에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우리 쪽에 필승교에 닿고요. 여기서 또 빠르면 4, 50분 정도 지나면 군남댐에 닿습니다. 이 군남댐의 저수 용량은 7천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저수 용량이 뭐 5배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로 네. 과거에 한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일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이 방류하기 전에 좀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기로 우리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약속을 했죠. 네, 2009년 9월에 임진강 근처에 야영객 등 우리 국민 6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황감댐 무단 방류 때문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방류 전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후에 북한 황강댐 방류가 총 17차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사전 통보는 단 4차례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의를 깨면 뭐 별다른 수가 없다는 건데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어렵다는 게 그간의 중론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요. 네. 북한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엔 수로협약에 따르면 상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과 참여,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 모두 이 조약에 가입한 건 아니지만 이런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습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이 실제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분쟁 조정을 거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우리가 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방류 사실을 파악해서 네.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요, 2009년에 인명사고 이후에 이듬해 7월 군남댐을 계획보다 더 빨리 조기 가동했습니다. 이 필승교 수위를 24시간도 감시를 해서요. 북한의 방류 여부도 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기라고 불리는 5월부터 10월은요. 이 필승교 수위가 1m만 넘어가도 이상징후로 바로 간주됩니다. 물론 필승교 감지 이후에 군남댐까지 불과 4, 50분이면 빠르면 4, 50분이면 물이 닿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북한의 사전 통보가 잘 지켜지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년째 북한의 무단 방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북측의 유감을 표명하고 약속행을 촉구하는 걸 반복해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016년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어떻게 하건 방심하다 당하느냐, 대비하다 맞이하느냐 이 차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대응해 나가는 게 최선이란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청아, 청아의 크루, 그의 동생, 동생의 친구, 조금 특이한?
모두가 원하는 카셰어링은 피플카.
사람을 잘 아니까 필요한 차를 다 아니까 피플카.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나요.
왜 그런지 볼까요? 냄새는 곳곳에 붙어있죠. 더블 액션! 냄새 제거와 재발 방지까지! 위대한 탄생! 데브리즈 화장실용.
네, 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방망이가 뚝 떨어지면 아무리 선수라고 해도 무섭겠죠. 또 유독 한 선수의 방망이만 자주 날아온다면 그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주 반복되는 장면에 야구 팬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무릎을 굽혀 어떻게든 공을 쳐내려다 방망이를 놓친 박동원.
지난주 중계를 해드릴 때도 사실 박동원 선수 배트를 좀 많이 던져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날아가 다행이었지만 이전엔 위협적인 순간도 많았습니다. 상대 더그아웃으로도 날아간 방망이에는 타격을 준비하던 이대호도 깜짝 놀라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상대 수비 발 앞으로 때론 투수에게도 날아가는 방망이. 바로 옆에 앉아야 하는 포수는 극한 직업에 가깝습니다. 팔에 맞기도 하고 머리에 피가 난 일도 있었습니다. 자책을 하고 사과하기도 여러 번. 미안한 마음에 타석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자세를 고쳐 잡아보기도 했지만 최근 박동원의 방망이는 다시 춤추듯 날아다닙니다. 발이 뒤로 많이 빠지면서 방망이가 크게 돌아가는데 게다가 타격 끝엔 방망이를 놓아버리면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야구인들은 함께 뛰는 선수들을 생각한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건 반드시 상대에게 그건 위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네. 바꿔줘야 되는 거죠, 본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한번 굳어진 타격 자세를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잠깐의 방심이 다른 선수를 부상에 빠뜨릴 수 있다는 동료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내일과 모레에는 중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에는 내일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많게는 300mm 넘게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잘 살피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